천하에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다. 옳고 그름이 그 하나요, 이롭고 해로움이 그 둘이다. 이 두 가지 큰 기준에서 네 가지 등급이 나온다. 옳음을 고수하고 이익을 얻음이 가장 좋고, 옳음을 따르다 해를 입는 것이 그 다음이다. 그름을 추종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세 번째고, 가장 추한 것이 그름을 따르다 해를 입는 것이다. 기억하라, 그름을 추종하여 이익을 얻으려 하지만 끝내는 해를 입고야 말 것이다. 기억하라, 옳음을 따르다 보면 해를 입을 때도 있지만 그 또한 나쁜 것이 아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일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어쨌든 옳은 길을 따라야 하느니라, 이런 네. 말씀하시려고 그러셨죠.
이게 이제 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네. 다산이 얘기한 글입니다. 아들이 하도 보기가 딱해서 예. 당시에 권세가에게 청을 좀 넣어서 당신 좀 풀어달라고 그러면 어떻겠냐 네. 그랬더니 다산이 아들에게 긴 편지를 써서 이 얘기를 합니다. 네. 네가 얘기하는 게 그름을 따르면서 이익을 보자는 세 번째 등급을 얘기하는데 결국 그러다 보면 네 번째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 그건 옳은 일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거절하죠.
예. 네. 저희 구본영 선생님께서 지금 정약용의 다산 정약용 3문집을 말씀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네. 자, 고전일기 문을 열었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 주시죠.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일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전일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일기를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공연 선물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 주는 EBS 북 내레이터 백운철 씨가 직접 출연하는 작품입니다. 연극이에요. 성은이 망국하오입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할게요.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월요일 첫 곡 듣고 올까요? 강산에예요. 예럴랄라.
그리스인 소프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그리고 안티고네로 시작해서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미국 민주주의를 읽어보았습니다. 고전읽기 12월의 주제는 배려입니다. 세 번째 주인 오늘부터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산문집들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네, 2012년에 현재 여러분들 고전 읽기를 함께 하시는 사상가 구본영 선생님이 계시죠?
그렇게 그런데 거대하게 우리, 예. 소개를 해주십니다.
옛날로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 옛날 네. 저희 선조들이 역사에 아주 위대한 지식인 사상가 무척 많이 계십니다.
많죠. 네.
그 중에서도 최고봉 하면 정약용 선생님 꼽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 섭섭해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도 예.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퇴계도 있을 것이고, 예. 뭐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예. 그러나 분명한 거는 최대 작품, 네. 그리고 정교함, 그리고 실제적인 응용 이런 네. 것들을 다 따져보게 되면 이제 정약용 다산 선생만큼. 영향력이 있는 이런 사상가는 많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올해가 다산 정약용 탄생 250주년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네요. 예.
250년 전에 태어났으면 네. 몇 년도죠, 선생님?
1762년생입니다.
그래요. 저희 어렵죠. 스튜디오에 지금 청취자 박명님 자리해 네.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몇 년생이세요? 깜짝 놀라시네. 무슨 연예인도 아니신데 그걸 숨기시려고.
네, 75년생이요.
정약용 선생님 좋아하세요?
좋아하게 됐죠.
계기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교과서에서만 살짝 봤으니까 그냥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인가 보다였는데 이렇게 책을 읽어가다 보면 그의 고민이 지금의 우리들의 고민과 다르지 않고 거기에 대한 좀 더 설득력 있는 솔루션들을 갖고 계신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그게 또 계기가 돼서 좋아하게 되셨구나. 구 선생님, 이렇게 옛날에 저희가 정말 훌륭하다 하시는 분들의 인물을 보면은 다 예지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통찰력이 있고, 근데 또 어려서부터 남달라요. 또 그런 면이 있죠. 예, 정약용 선생님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스스로 자부심도 있었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기록에 의하면 네 살에 천자문을 익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곱 살부터는 이제 한시를 짓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0살 이전에 썼던 시집들을 모아서 산미집을 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산미집이라고 하는 거는 눈썹이 세 개다 이런
그렇죠.
뜻인데, 어렸을 때 이제 마마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눈썹 사이에 이제 이 마마 자국이 생겨가지고 이제 자세히 보면은 마치 눈썹이 세 개처럼 보여서 이제 스스로를 산미라고 이제 이렇게 불렀는데
별명이 돼가지고,
이제 10살 이전에 이미 시를 써가지고 책을 하나 편찬해서 산미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대단한 신동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은 이렇게 코스가 있어가지고 장원급제도 하고 뭐 궁궐로도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코스를 제대로 밟으셨나요?
제대로 이제 밟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때쯤 되면 한 15살 정도 되면 대략 이제 결혼을 하게 이제 돼 있어요.
그때
부모님이 이제 정해준 배필을 맞아서 결혼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문에 이제 뜻을 두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다산 역시 28세에 이제 문과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2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전부터 정조를 뵐 그 기회가 있었고 정조가 이제 규장각의 신진의 이제 학자들을 매우 총애했기 때문에 이 다산 역시 정조로부터 대단한 총애를 이제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28살에 관직에 들어가서 정조가 승하하게 되는 40세까지 한 12년 정도가 다산의 이제 그 정치가와 행정가로서 최전성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제 총명한 문신이고 그리고 나라의 일꾼으로 일하게 되지만 이제 정조가 승하한 다음에 천주교라고 하는 고리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산이 살아남은 게 그 당시에 정황으로 봐가지고 참 기적이다라고 할 만큼 이 다산 일족의 천주교 박해에 얽혀 있는 그러니까 조선 천주교사를 이야기할 때 자산의 가문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이제 신자들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로 이제 셋째 형이 죽게 되고 그리고 둘째 형과 자기는 귀향을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18년 동안 이제 강진에 가서 있는 동안 대학자로서 500여 권의 책을 집필하게 되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의 말씀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고품격 퀴즈 내드릴게요. 선생님이 지금 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약용은 조선시대에서 금기하던 서학을 접했다는 이유로 해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서학은 어떤 종교의 교리에 관한 학문일까요? 보기 1번 천주교, 2번 힌두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세 분께 서해 문집에서 나온 다산 정약용 산문집을 드립니다. 자, 정약용이 조선시대에 금지하던 서학을 접했다는 이유로 해서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 서학은 어떤 종교의 교리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보기 1번 천주교, 2번 힌두교입니다. 자, 정답 기다려봅니다. 아, 신유박해로 인해가지고서 정약종과 이승훈, 이가환은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황사영 백서 사건으로 해서 황사영도 처형. 정약전과 정약용은 유배지로 가게 되고. 이게 하루아침에 폐족이 돼버렸어요. 집안이.
이 계보들을 조금만 좀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승훈은 이제 그 최초의 영세장, 카톨릭 영세장인데
네.
이분은 매부예요. 자산은 매부고.
예.
그다음에 그 황사영 백서 사건으로 아주 죽을 죄를 짓게 되는 황사영이 아주 약관에 아주 대단한 인재였는데
예.
예, 여기에 연루돼가지고 이제 죽게 되죠. 이분은 이제 그 자기 형의 사위니까 살자. 조카 예. 사위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정약종은 자기 이제 셋째 형이게 네. 되죠. 근데 정약종 죽습니다.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아들이 정철성과 정하상인데 다 카톨릭 조선의 그 성자들로 예. 이렇게 추앙을 받게 있습니다.
예, 이 정약용을 비롯해가지고 정약용의 집안이 이렇게 돼서 풍비박산이 나게 됐는데 그 참담한 심정을 담은 정약용의 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쓸쓸한 서구촌 앞에는 세갈래길 두 마리 말 서로 희롱하며 저 갈 곳 모르는 듯 한 마리는 나무로 가고 또 한 마리는 동으로 가야 하네 숙부님들 머리엔 백발이 성성하고 큰 형님 뒷밤엔 눈물이 줄을 잇네 젊은이는 다시 만날 기약이나 한다지만 노인들 앞일은 누가 알리오 조금만 조금만 하는 사이에 해는 이미 서산에 기울어졌네 앞만 보고 가야지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다시 만날 기약이나 새기면서
저 이렇게 울컥하는 기분 잘 아시면서 참 시를
그렇죠?
서글프게 읊어주셨습니다.
서구촌의 이별이라는 네. 시죠.
이게 어떤 장면을 얘기한 건가요?
이 다산 시선에 이 시에 대한 이제 그 주가 달려 있는 것을 제가 좀 여기 소개해드리면,
네.
가경 신유년 정월 28일 이렇게 되면 이게 1801년입니다. 신유박해가 시작될 때니까 정조가 사망한 다음 해에 이제 제대로 된 박해가 시작하죠. 나는 손해에 있다가 화가 일어날 것을 알고 서울에 들어가 명례방에 있었다. 이 명례방은 주로 네. 이제 명동 지역을 얘기합니다.
예. 네.
2월 8일에 조정에서 은혼을 바라여 그 다음 날 새벽 종이 칠 때 투옥되었다가 27일 밤 이고에 은혜를 입고 추록하여 장기에 유배되었다. 그 다음 날 길을 떠남에 숙부님과 형님들이 서구촌에 와서 서로 이별했다. 서구촌은 숭례문에서 남으로 삼리가 떨어진 곳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언제 볼지 모르고 각자 이제 헤어지고
그러게요.
이렇게 돼 있는
그러게.
그런 모습이죠. 네.
이게 유배길이 18년 동안 됐는데 이게 그렇게 길을 줄 알았을까요? 본인도?
그거 잘 몰랐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네. 이제 살아남은 게 기적이다라고 할 만큼
네.
그 형제들과 그 이 가문들 각각이 다 이 천주교가 얽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사학이었기 때문에
예.
정조 당시에는 사학이 있다 하더라도 정학이 살면 즉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성리학이 살면 그러면 사학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아주 이 천주교에 대한 것들을 대응을 했었는데 정조가 사후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정순황후 김씨가 척사윤음이라고 하는 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 서학이죠. 서학을 이제 완전히 배척하게 되고
네.
그거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이제 다 죽이게 되는 이런 근거로 삼게 되는 기준을 이제 칙령을 발휘하게 되죠.
예.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 옥사를 치르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연말 1801년이 지나가는 가을쯤에 황사영 백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네.
이 황사영 백서 사건은 베이징 주교로 있던 그 구베아 신부가 이제 그에게 황사영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문모 신부가 이때 죽게 되는데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주문모 네. 신부가 죽게 되고 그 사실 그리고 조선의 정치의 실정 그리고 그러니 청이 간섭을 해야 된다. 서양 열강이 무력으로 시위를 해서 신유박해에 대해서 대응해다오. 이거 완전히 이제 매국에다가 국가를 팔아넘기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게 되고
예, 예.
그래서 황사영이 처형되면서 이제 다시 연루된 사람들이 장기 이로 가거나 처형이 되거나 옥사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 정약전 둘째 형이에요. 네. 둘째 형이고 다산이 넷째인데 각각 이렇게 이제 그 유배를 가게 되죠.
예, 예. 40대 들면서 기왕 시작해가지고 60이 가까워서야 나오게 됐는데 세월의 고통은 저희가 일주일 동안 쭉 함께 하면서 헤아려 보도록 하고요. 이게 또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던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근데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 이 애통에 빠진 한 아버지일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읽어드릴 글은 아들 농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쓴 글입니다. 농아는 곡산에서 잉태하였으며 기민년 12월 초 이튿날 태어나 임술년 11월 30일에 죽었으니 발진이 나서 마마가 되더니 마마가 헐었기 때문이다. 내가 강진에 기양 살고 있는 중이어서 글을 지어 그의 형에게 울면서 무덤에다 읽어주게 하였다. 농아의 죽음에 붙이는 글에 이르기를 내가 세상에 태어나 세상에서 떠나가 기간은 겨우 세 돌뿐인데 나와 이별해 산 기간은 그 중에서 두 돌이나 되었다. 사람이 60년 동안 세상에 살면서 40년 동안이나 그 아버지와 이별한 채 살았던 셈이니 정말 애달픈 일이로다. 내가 태어날 때 나는 깊은 근심을 하고 있을 때여서 너의 이름을 농이라고 했는데 이미 고향집에 돌아와 있을 때라 너를 살게끔 하는 일은 농사뿐일 거고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야 현명한 일이어서이다. 그래야만 내가 죽더라도 흔연스럽게 황천고개를 넘어갈 수 있고 한강을 건너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였다. 이렇게 보면 나의 죽음은 사는 것보다 현명할 수도 있었다. 나의 죽음은 사는 것보다 현명한 일인데도 살아있고 너의 살아있음은 죽는 일보다 현명한 일이었지만 죽어버렸으니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나 보다. 내가 내 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꼭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너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에서 너는 아버지가 나에게 돌아와 주셔도 발진이 나고 아버지가 돌아와 주셔도 마마에 걸릴까 라고 했다 하니 내가 무얼 헤아리는 바가 있어서 그러한 말을 했겠냐만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곁에 돌아가면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한 말을 했을 것 같으니 너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 게 참으로 슬픈 일이 되고 말았구나. 신유년 겨울에 과천의 주막에서 너의 어머니가 너를 안고 나를 송별해 줄 때 너의 어머니가 나를 가리키면서 저분이 너의 아버지다 라고 하니 너도 따라서 나를 가리키면서 저분이 우리 아버지다 라고 하였으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라는 것도 너는 실제로 알지 못하고 하던 소리였으니 그것도 슬픔을 자아내게 하던 일이었다. 이웃사람이 가는 편에 소라 껍데기 두 개를 너에게 전해주도록 했는데 너의 어머니 편지에 너는 강진 사람이 올 때마다 소라 껍데기를 찾다 못 찾으면 마음이 몹시 섭섭해 하였다고 하는데 내가 죽고 나서야 소라 껍데기가 다시 오고 보니 슬프기 한량 없구나. 너의 얼굴은 빼어나고 깎은 듯하였고 코의 왼쪽에 조그만 점이 있었다. 내가 웃을 때에는 양쪽 송곳니가 유난히도 툭 튀어나오곤 했었지. 슬픈지고 나는 오직 너의 모습이나 생각하며 잊지 않으며 내가 아비 생각하던 정에 보답해주마. 보감 이기양 어른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자녀 중에 요절한 애들은 당연히 그 애들의 생년월일과 이름, 샘김새 및 죽은 해의 날짜를 적어두어서 뒷날 증거가 될 수 있게 하고 그 애들이 태어난 흔적이 남게 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어지신 말씀이었다. 나는 경자년 가을 예천 군청의 관사에서 낙태를 한때로부터 시작해서 신축년 7월 아내가 애를 뵌 채 학지를 앓다가 팔싹둥이 딸 하나를 낳아 4일 만에 죽었는데 이름도 짓지 못한 채 와서의 언덕배기에다 묻었고 그 다음은 무장과 문장을 낳아 다행히 키워냈고 그 다음에는 구장 그 다음에는 딸아이 효순인데 순산으로 효도했다 하여 효순이라 했다. 이 애들 둘은 모두 요절했지만 구와 순이는 모두 간단한 묘비명을 지었는데 실제로 묘에 묻은 비명이 아니라 책에다 기록해둔 비명이었다. 그 아래로 딸 하나를 낳아 지금 10살로 두 차례의 역지를 이미 다 마쳤으니 겨우 죽음을 면했나 보다. 그 다음은 삼동이란 놈인데 마마에 걸려 곡산에서 죽었다. 이 애가 죽을 때에는 아내가 애를 베고 있는 때여서 슬픔을 참고 애를 낳았는데 열흘을 겨우 넘겨 또 마마에 걸려서 며칠이 못되어 죽어버렸다. 그 아래가 바로 농장이었다. 삼동이는 병신년 11월 초 닷새 날 태어나 무오년 9월 초 나흔 날 죽었다. 삼동이 다음에는 이름도 짓지 못했고 구장이와 효순이는 두 척의 산등성이에다 묻었고 삼동이와 다음에는 두 척의 산발치에다 묻었다. 농아도 필연코 산발치에 묻었을 거다. 모두 육남 3녀를 낳아 살아남은 애는 2남 1녀뿐으로 죽은 애들이 4남 2녀나 되어 죽은 애들이 살아난 애들의 두 배나 된다. 오호라, 내가 하늘에서 죄를 얻어 이처럼 잔혹스러우니 어쩐 일이고. 이 글에 이렇게 한자 한자 읽으니까 정혁의 마음이 읽혀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 지금 이거를 이제 조용히 듣고 있을 때,
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아프니까, 그 언제 아버지의 마음은 대단히 이제 어땠을지 알 수 있겠죠.
그래요. 속정이 굉장히 깊었던 분 같아요. 그러나 네. 이렇게 겉으로는 표현을 안 했을 것 같은 그런 정약용의 마음이 읊어지기도 합니다. 자,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이어볼게요. 장혜진이에요. 살잖아.
여러분께서는 EBS FM 고전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서예문집에서 나온 다산 정약용 산문집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반디로 올라온 사연부터 구 선생님 좀 소개 좀 해주고 넘어갈까요?
그럴까요? 예, 네, 정경희 씨 사연이네요. 네. 정약용 선생님은 저희 할아버지 되십니다. 저 역시 성당에 다니면서 정약종 할아버지의 순교정신을 배웠고 다시금 네. 눈물이 나네요. 그래요. 이렇게 했었네요.
그리고 탁혜영님.
탁혜영님, 네. 아이를 먼저 보낸 아비의 슬픔이 묻어나서 눈물이 납니다.
그러게요.
오현정님도 사연 남겨주셨는데 우리 희구씨 낭독하는 목소리에 제 목이 메고 눈을 감고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슬퍼요.
그렇죠?
네, 자, 또 소개해 주세요. 휴대폰 뒷번호 네,
휴대폰
7978님.
7978님 천재 대학자는 하늘도 알아보고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산이 그때 네.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 끔찍하죠. 네, 5656. 이번 주 기대가 큽니다. 다산 네. 정약용은 정약용의 왕왕왕팬입니다. 그의 사상이 심금을 울려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다산이 그때 죽었으면 어떡할까요? 이 걱정하셨죠? 저는 반대로 다산의 사상이 다 받아들여졌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긍정적이에요. 아주 멋져요.
그래요?
훌륭한 생각.
아, 예. 자, 다양한 내용의 산문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은 정약용이 사귄 벗들과 교우하며 이렇게 같이 지냈던 그런 내용을 담은 글을 좀 뽑아봤는데 첫 번째 글은 우리 구 선생님이 좀 낭독을 해주세요. 네. 대나무 난간집에 모여서 시를 짓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부터 지금까지 5천년 세월 중에서 한 시대에 함께 산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또 종횡으로 3만이나 뻗쳐 있는데 같은 나라에서 함께 산다는 것도 우연은 아니다. 그러나 같은 나라에 산다 해도 나이 든 사람과 어린 사람이 차이가 있고 사는 곳 또한 멀리 떨어져 있으니 마주치더라도 어려워하여 즐거운 일도 드문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서로 알지 못하고 지내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말고도 공공하고 현달한 처지가 서로 고르지 않고 지닌 취향마저 같지 않으니 비록 나이가 같으며 이웃에 살더라도 함께 사귀거나 잔치를 벌리고 즐겁게 논의려 하지 않는다. 인생의 교제 범위가 넓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더욱 심하다. 내가 예전에 최이숙더러 시 모임을 만들어 함께 즐기자고 했더니 최이숙이 이렇게 말했다. 나와 그대는 동갑이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9살이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9살이 적은 사람까지도 나와 그대는 모두 벗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보다 9살이 많은 사람이 우리보다 9살이 적은 사람과 서로 맞닥뜨린다면 허리를 굽혀서 맞절은 하겠지만 곧장 그 자리를 피해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모임은 흩어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우리보다 4살이 많은 사람부터 우리보다 4살이 적은 사람까지만 함께 모이니 모두 15사람이었다. 이유수, 홍시재, 이석하, 이치훈, 이주석, 한치응, 유원명, 신규로, 윤진울, 신성모, 한백원, 이중년, 그리고 우리 형제와 최홍원이었다. 이 15사람은 모두 비슷한 나이로 서로 가까이 살면서 태평스러운 시대의 이름을 떨쳐 다들 좋은 문벌에 오르게 되었다. 또 그 뜻과 취향마저 서로 비슷하니 함께 시 동인을 맺어 즐기며 태평스러운 시대를 장식하는 것도 또한 훌륭하지 아니한가. 모임이 이루어지자 우리는 이렇게 약속했다. 살구꽃이 피면 한번 모인다. 복숭아꽃이 피면 한번 모인다. 여름에 참외가 익으면 한번 모인다. 가을이 되어 서늘해지면 서쪽 연못에서 연꽃을 구경하러 한번 모인다. 국화꽃이 피면 한번 모인다. 겨울에 큰 눈이 내리면 한번 모인다. 한 해가 저물 무렵 화분에 심은 매화꽃이 피면 한번 모인다. 모일 때마다 술과 안주, 붓과 벼루를 갖추어 놓고 술잔을 들이키며 시를 읊도록 한다. 나이가 적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순으로 모임 자리를 마련하여 한 차례가 다 돌아가면 다시 또 그렇게 돌아간다. 아들을 낳은 사람이 있으면 모임 자리를 마련한다. 지방간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모임 자리를 마련한다. 벼슬이 높아진 사람이 있으면 모임 자리를 마련한다. 자녀들 가운데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있으면 모임 자리를 마련한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쓰고 약속을 적어 중난 시사첩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다. 그 모임이 우리 집에서 많이 모였기 때문이다. 본홍 최재공이 이 말을 듣고 찬식하여 말했다. 훌륭하도다 이 모임이여. 내가 젊었을 때야 어찌 이런 일이 있었으랴. 이게 다 주상 전하께서 20년 동안 다스리시면서 선비들에게 휴가를 주고 쉬면서 학문과 문장을 연마하도록 전념하시게 하신 덕일 것이다. 그러니 매번 모일 때마다 주상 전하의 은혜를 노래하고 이에 보답할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술에 취하여 떠들어대기만 하지는 말기를 바란다. 이숙이 나더러 서문을 쓰라고 맡겼기에 본홍의 훈계를 함께 기록하여 서문으로 삼는다.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 중난 시사첩서라는 글을 낭독해 주신 건데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때 이제 말하자면 다산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같아요.
젊고 포부에 차 있고 예. 그다음에 군주의 총애를 입고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난시사는 실질적으로 이제 다산과 친구들 15명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나이 차이들이 이제 위로 4살 밑으로 4살이니까 제일 많이 나는 사람들은 이제 8년밖에 안 되니까 10년지기다 해서 다 친구가 이제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시 동인 모임인데 다산이 국산 부사로 임명되기 전까지 서로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했었어요. 다산이 국산 부사로 가는 게 1797년입니다.
예.
국산 부사에서 2년 정도 있었고 이때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목례 심서를 쓰게 되는데
네.
거기 가기 전까지 자주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아주 낭만적인 때, 아주 아름다운
구실이
때,
있어요.
그 이제 정기 모임을 갖게 되고
예.
또 수시로 좋은 예. 일이 있으면 모이고 그래서
참 뭐 살구꽃이 피면 모인다 그러고 뭐 참외가 익으면 모인다 그러고 박미용님
네?
친구들 모임 있으세요?
네.
뭐 어떤 때 모이세요?
돌이 되면 모이고요.
그런 내용 있지 않았었나요? 아까
그렇죠.
선생님.
아이를 낳으면
그쵸?
모이고.
예예예. 예, 예. 괜찮은데요. 그럼 그때 주로 그 시의 내용들이 어땠을까요?
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시들이지만
예.
젊고 호방하고 풍문에 차 있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그 화려한 이런 시들이에요. 근데 다산의 시의 특성이 있는데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면 우선 그 산문에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사실적이고 세세하고 정교합니다. 하나의 빈틈도 없고 이분의 이제 관찰력이라고 하는 게 대단하기 때문에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우화를 시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그 파리를 조문하는 이런 시를 읽게 될 텐데 우화 시의 일종이죠. 그리고 이제 주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늘 중국을 많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 아들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그냥 쓸데없이 중국의 고사들만 인용하는 거 이거
별로다.
좋은 거 아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의 아주 중요한 고전들을 다 열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 자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조선 사람이고 조선시를 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강한 시들이에요. 예,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정약용은 조선시대에서 금기하던 서학을 접했다는 이유로 해서 유배지로 유배당하게 되죠. 서학은 어떤 종교의 교리에 관한 학문일까요? 보기 1번 천주교, 2번 힌두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세 분께 서해 문집에서 나온 다산 정약용 3문집을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구 선생님,
네.
오늘 생방송이잖아요.
네.
12월 17일 월요일 생방송입니다. 여러분들께 문자 참여를 바라면서 소개를 또 많이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또 생방송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주제를 하나 던져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예, 뭐가
그래요.
좋을까요?
우리 이번 주 이제 선거에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분에게 투표하시고
네.
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나에게 이 공약 하나만 꼭 해주세요. 누가 되든지 난 상관하지 않겠는데
네.
나는 뭐 투표할 거고
예.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네.
다산을 생각해서 우리 절절한 내 마음속에 꼭 공약 이 공약 하나만은 꼭 들어다 이런 거 있으면 한마디 정도 올리시면 어떨까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통령에게 원하는 공약 이거 꼭 지켜주세요 하는 것을 문자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이용하실 때는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1045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갈게요. 이번에 들려드릴 산문은 한치응 그리고 이중엽이라는 친구와 작별을 하면서 적은 글인데 두 글의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연경의 사신으로 가는 교리 한치응을 전송하며라는 글과 우후 이중엽과 헤어지면서 지어주는 시천머리예라는 두 글귀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만리장성의 남쪽, 오령의 북쪽에 세운 나라를 중국이라 하고 요하의 동쪽에 세운 나라를 동국이라 한다. 동국 사람들은 모두 중국에 유람하는 것을 감탄하고 자랑하며 부러워한다. 내 소견으로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말에서 왜 그 나라가 중앙이 되는지 그 까닭을 모르겠다. 동국이라고 하는 말에서도 왜 이 나라가 동쪽이 되는지 그 까닭을 모르겠다. 해가 정수리 위에 있는 때를 정오라고 한다. 그러니 정오를 기준으로 해서 해가 뜨고 지는 시각이 같으면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동서의 한가운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북극은 지면에서 약간 도가 높고 남극은 지면에서 약간 도가 낮기는 하지만 전체의 절반만 된다면 내가 서 있는 것이 바로 남북의 한가운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하여 이미 동서남북의 한가운데를 얻었으면 어디를 가도 중국 아닌 곳이 없다. 어찌 우리나라를 동국이라고 한단 말인가. 이미 어디를 가도 중국 아닌 곳이 없다면 어찌 따로 중국이라고 한단 말인가. 중국이라는 이름은 무엇을 보고 부르는 이름인가. 요, 순, 우, 탕의 정치가 있는 곳을 중국이라 하고 공자, 안자, 자사, 맹자의 학문이 있는 곳을 중국이라 한다. 그렇다면 저들에게 오늘날 중국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성인의 정치와 성인의 학문은 동국이 이미 얻어서 옮겨왔으니 다시 멀리서 구해올 필요가 어디 있는가? 논밭에 씨를 뿌리고 심는 데 편리한 방법이 있어서 오곡을 무성하게 하는 것은 옛날 훌륭한 관인들이 남겨준 은혜다. 문장의 예술에 해박하고 고상한 재능이 있어서 비속하지 않은 것은 옛날 이름난 선비들의 여운이다. 지금 마땅히 중국에서 취해야 할 이익은 바로 이런 것들 뿐이다. 이 밖의 것들은 억세고 사나운 풍습과 교묘하고 신기한 기회다. 예의와 풍속을 망치고 사람의 마음을 방탕하게 하는 것들이니 선왕들이 힘쓰던 일은 아니다. 그러니 어찌 볼 것이 있겠는가? 나의 벗 해보가 사명을 띠고 연경에 가면서 자주 중국에 논인다고 얼굴에 뽐내는 빛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짐짓 중국과 동국이라는 이름을 따져서 그를 자제시키고 이어서 이같이 격려한다. 즐거움은 괴로움에서 나오니 괴로움은 즐거움의 뿌리다.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나오니 즐거움은 괴로움의 씨앗이다. 괴로움과 즐거움이 서로 낳는 이치는 동과 정, 음과 양이 서로 그 뿌리가 되는 것과 같다. 사리에 통달한 사람은 그러한 이치를 알아서 괴로움과 즐거움이 서로 의존하고 있는 이치를 살피고 흥하고 망하는 운수를 헤아린다. 어떤 상황에 대응하면서 자기의 마음이 언제나 다른 무리의 마음과 서로 반대가 되도록 한다. 그러면 괴롭던 마음이 줄어들어 즐겁게 된다. 흔하면 비싸게 사들이고 귀하면 싸게 팔아서 물가를 항상 고르게 하는 경수창의 상평법처럼 한다. 이게 바로 괴로움과 즐거움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내가 처음 강진성 안에 있을 때는 언제나 답답해서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았다. 그러다가 다산으로 옮겨와 산 뒤부터는 안개와 노을을 마시고 꽃과 나무를 구경한 덕분에 귀향살이 시름을 시원하게 잊어버렸다. 이게 바로 즐거움이 괴로움에서 나온 것이다. 얼마 뒤에 강진의 병마절도사 이중엽이 우거진 숲 그윽한 시냇가로 나를 찾아왔다. 돌아간 뒤에도 날마다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조각배로 밀물을 타고 뱃놀이를 하거나 한 마리 말을 타고 봄놀이를 즐기기 위해서 찾아왔다.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자주 찾아왔는데 이처럼 한 지가 3년이나 되었다. 그러다가 임기가 다 차서 이곳을 떠나게 되자 술자리를 마련하여 내게 작별을 고했다. 이제부터는 종이나 먹이 있어도 누구와 더불어 글을 써서 주고받으랴. 앞으로도 말발굽 소리 울리면서 파산 골짜기로 나를 찾아올 사람이 있겠는가. 그걸 생각하니 서글프다. 이게 바로 괴로움이 즐거움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괴로움은 즐거움의 뿌리이기도 하다. 내가 살아서 한강을 건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군도 그때 벼슬을 쉬게 되어 남주 벽계 사이로 나를 다시 찾아와서 산나물과 생선회로 즐겁게 식탁을 마주하게 된다면 이게 바로 즐거움에서 다시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다. 나의 버치어 슬퍼 말게나 나의 두 사람이 평소 바라던 것처럼 말을 타고 서로 왕래하게 된다면 절제 없이 놀고 즐기다가 실증이 나서 즐거운 줄도 모르게 될 것이다. 거센 여울과 잔잔한 물살이 서로 뒤섞여 물이 무늬를 이루고 느리고 빠른 소리들이 서로 어울려 아름다운 음악을 이룬다. 나의 버치어 슬퍼 말게나 이군이 작별의 말을 써달라고 해서 시 열수를 지어 그 사실을 서술하고 그 시첩머리에다 이렇게 쓴다. 두 편의 산문을 이어서 읽어봤습니다. 앞에 나온 게 뭐였죠, 선생님?
그 연경의 사신으로 가는 친구죠. 네. 한 층인데 지금 얘기하는 그 시사에 예. 아, 15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 가는데 야, 너 연경 간다고 자꾸 뽐내지 말고.
얼굴에 다 써있대요, 뽐내는 게.
예. 뽐내지 말고. 예. 야, 그 중국. 중국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네. 가운데 으뜸 가는 나라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네.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어, 그거 어디나 가운데 있는 게 중국이다.
그쵸.
그리고 그 속에 성인의 도가 이루어진 곳이 중국이고 그렇지 않은 곳이 오랑캐인데
네.
그 중국이라고 해서 다 성인의 도가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미 우리를 보고 왜 동국이라고 그러냐, 우리는 왜 중국이 될 수 없냐, 이제 이런 기백이 서려 있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유머러스하고 장난기 있는 이런 모습 우리 잘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글은요.
이제 이중협은 호가 이제 우후인데 이분은 네. 아마 그 이 강진에서 이제 사귀게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산 초당에 그 당시 강진의 병마절도사였는데
네.
다산을 좋아해서 이제 자주 찾아와서 둘이 마음을 두고 3년간 이제 교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분이 그 유배지에서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이제 마음을 통하게 되니 얼마나 즐거운
그랬겠죠.
기쁨이 됐겠어요.
예.
그러다가 3년 임기를 마치고 떠나게 될 때 그게 또 슬픔이 된다. 그러니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나오고 즐거움은 또 괴로움을 만들어내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시를 써줘서 시첩을 하나 작은 시첩을 만들어 이제 보내주는 이런 장면이에요.
네. 저희가 지금 정약용 다산 정약용 산문집을 읽고 있는데 되게 훈훈하죠, 미용님?
네.
그죠? 네. 스튜디오가 더 따뜻해지는 것 같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도대체 뭘 바라시는지
그럴까요?
네. 보도록 하죠.
네, 김원현님 올려주신 글 소개해주세요.
서울시 다산골 콜센터도 다산에서 온 겁니까?
물어볼게요.
아마 그럴 거예요.
물어볼...
아마 그럴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아마
네.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지방행정혁신 철학을 가지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이라고도 합니다.
와, 저도 다산콜센터 이용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주 편리해요. 네.
나보다는 마음과 열정이 있다면 나이보다는 마음과 열정을 보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있었으면 좋겠어. 일자리 만들어주세요. 이런 뜻이고요.
이거 공약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고향 말씀하신
예,
거
또?
적어놓은 것 같아요.
정경희님.
정경희님은 아이 셋 키우는 한 부모 가족입니다. 이제 대학교 3명.
대학교 3학년.
아, 3학년.
대학교 3학년.
좋아,
대학교
좋아.
1학년. 예, 예. 고등학교 3학년이 네. 되는데 제발 등록금 좀 내려주세요.
그래요. 맞아요. 이거 공약해 주세요.
김시연 씨는 네. 또 이렇게 되니 국립 어린이집 늘어주세요. 많이 많이.
557님.
557님은 네. 저는 8년째 학교 비정규직 강사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세요.
네, 정규직으로 네. 전환해 주세요. 전환해 주세요. 자, 또
9474님 동네마다 도서관 하나씩 만들어 주세요. PC방은 널려 있는데 그리고 게임방도 지천인데 도서관은 점점점.
예. 너무 많아요. 예.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시구 씨가 좀.
0232님 방값 기름값 꼭 부탁드려요. 기름값 좀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자, 9916님 전세 대출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일 열심히 하세요. 1675님 지금이 아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 나라의 일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57님 대통령 선거 전에 요즘에 정약용이 그리운 거는 저만의 마음일까요? 아니요. 모두 다의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좀 따뜻한 정약용의 산문집을 만나봤는데요. 이 잔잔한 여운 그대로 해가지고 내일도 다시 정약용의 산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구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쉬 헤드폰,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한불 바이오에서 탈모 방지 닥터 헤어맥스 샴푸, 서해문집에서 다산 정약용 산문집, 공연 선물은요. 12월 13일부터 1월 6일까지 가변극장 키작은 소나무에서 공연되는 시사풍자 하이코미디 퓨전 사극, 연극,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초대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발표입니다.
네. 다산이 유배를 당한 이유는 서학, 즉 천주교를 접했기 때문이었죠.
네, 네. 정답 맞추신 분들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연락처하고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좀 바쁘게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끝곡으로는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날 들으시고요. 미용님,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희 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만나요.
물론이죠.
네, 저는 이희구였습니다.
저는 구본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